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하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리디모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거짓 신과 또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만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마음에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목적하며 산다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절은 하지 않을지라도 이 외모에 집착하여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또 외모 때문에 우울증과 거식증까지 걸리는 것은 이 외모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나 오늘이나 거짓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거짓 신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판단과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 나무나 철을 깎아서 만든 신상에 이 절을 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과 또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 행위를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근거가 될 때 미의 여신의 비너스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들, 경력과 올바른 신념들과 같은 고상한 가치들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거짓 신들이 되고 그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저번에도 인용해드렸던 바와 같이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절대자의 위치에 올랐으면 그 사랑은 곧바로 악마로 돌변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짓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대한 신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 신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신과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가 난 채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갔고 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우상 숭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정세는 아람이 세력을 키워가며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아람을 견제하고자 이 주변 나라 중에 하나인 시돈과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왕비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인 엣바알이란 뜻은 이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인데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왕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인 후에 스스로 자기가 왕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사실은 왕의 딸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바알 제사장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왔으니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너무 악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살아남은 소수의 선지자들만 간신히 근근히 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시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선지자에게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었냐 하면 거의 예수님과 맞먹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중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곡식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이적을 베풀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했는데 이 이적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네 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훗날 메시아가 펼칠 이적을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까?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17장 1절을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수년 동안 비,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자 그 선포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선포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독한 가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뭄의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여 실패하여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는 대신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집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어느 신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엘리야가 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바알을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기간 동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빌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그냥 내려주시면 백성들은 그 비를 맞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바알이 내려준 비로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기 전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유명한 450대 1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요구대로 아합은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집결시켰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잡아다가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각자의 신들에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 신이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면 누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 그것으로 참 하나님인 것을 가르자라는 제안을 했고 바알의 선지자들 이 제안을 받아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므로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를 바알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들로 하여금 직접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빌고 또 빌고 또 비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 몸을 찢고 상처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28절을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향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굉장히 우리에게 전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끝내 파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자리앉아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해치는 삶인 것을 이 바알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돈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배인 분들은 이 마돈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재능도 탁월하지만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가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걸듯이 두려움으로 자신을 들들 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유명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안 날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마돈나를 보면서 참 프로답다, 열정이 넘친다라는 말을 할 것이지만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가수라는 직업, 그리고 무대의 공연, 그리고 자신의 특별함을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삼고 있으니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마돈나는 자신의 삶을 몸부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특별해 라는 생각을 하며 만족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녀의 삶은 불러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향해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몸부림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녀의 인생은 허무한 몸부림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삶이 허무함을 넘어서서 결국 자신을 해치고 죽이는 일임을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낼 순간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이전부터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 제단까지도 함께 부셔버렸고 그 뒤에는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의 이 수효에 따라서 열두 개를 돌을 취하여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제단을 재건하는 모습이 과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시면 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했던 이 소원을 외면하고 그냥 가나안 땅의 한 구퉁이인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 이 오빠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비열한 방법으로 학살함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에 야곱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재건하는 것은 야곱이 신앙을 회복한 이 베델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임을 감안하게 될 때, 결국 엘리야가 열두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이 제단의 재건을 통하여 회복되고 있음을 또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신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거짓신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무관심한 당신의 영광을 왜 세상 앞에서 쇼하듯이 나타내 보이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먼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바알의 제단과를 달리 12번의 물을 부어서 완전히 한강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 흙과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퍼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멀리 손바닥만한 크기로 시작한 구름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버리고 엄청난 비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멜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했던 엘리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게 되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니 엘리야가 아합이 탄 마차를 앞질러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읍까지는 약 1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가디나에서 플루톤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를 엘리야가 마차를 앞지르는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아방 왕에 앞서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에 앞서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할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삶을 포기하려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병으로 신음하며 고생하였던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달리던 마차까지 앞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자들 모두에게 엘리야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원래의 설교 계획은 여기에서 사실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장, 그 다음 장에 죽기를 간청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8장에서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선포되고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다 처형을 당하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빗줄기로 가득하여 이제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고 이제 끝나게 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고 이를 피해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손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였고 달리는 마차까지 앞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기세 등등한 악랄함에 완전히 엘리야가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과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땅에서 솟아나는 불기 등의 엄청난 광경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광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고 조용한 침묵이 흐를 때 거의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마차를 앞지르는 능력이고 또 산이 갈라지는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거의 들릴 것 같지 않은 세미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세세한 음성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한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산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들릴까 말까 한 아주 세미한 음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에 침묵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력해 보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들리지도 않았던 세미한 음성 같았던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할 때도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 시험으로 채워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조용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